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의 토론이 흥미가 있었는지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바울은 고개를 가로젓고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 부부는 에베소에 먼저 와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전도자 아볼로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긴 일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4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도시가 발달하는 데는 바다와 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바다에 인접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과 같은 나라가 국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지금은 바다나 강을 가로지르고 따라가는 선박을 통해서나 또 항공기나 열차, 트럭 등을 통해서도 대량 화물을 운송하지만 고대에는 바다와 강을 통해서만 대량 화물 운송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각 나라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때는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는 로마를 비롯하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에게해 연안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테로스 강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큰 도로가 뻗어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온 동방과 남방과 소아시아의 상품들이 에베소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은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에베소 출신의 관리가 다스렸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순회 재판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방 장관들이 중대한 재판을 할 때 에베소로 몰려들었는데 그 재판의 광경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볼거리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0m, 너비가 약 67m, 높이가 18m 정도였고 기둥이 127개나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는데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전에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성을 팔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신전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의 노예라고 불렸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특징은 그곳이 죄수들의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기 전에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죄가 면책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죄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죄수들이 신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면책 공간은 신전 밖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전에서 쏜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곳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모든 죄수는 동일하게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 주인은 범법자들의 온상과도 같았습니다. 둘째 특징은 신전에 에베소 문자가 쓰여진 부적을 파는 매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한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천하무적이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발목에 에베소 문자가 쓰여진 부적이 둘러 있었는데 후에 그것을 떼내자 그가 일반인과 똑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적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통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앞둔 사람,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불임 부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 등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로 와서 그 에베소 부적을 구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가장 긴 기간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도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땅, 하지만 허영의 도시,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한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달에 영국의 경제 전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세계 1000대 도시를 발표했는데 1위는 뉴욕이고 2위는 런던, 3위는 샌호제이, 산호세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1위는 도쿄, 세계에서는 4위, 2위는 서울, 세계에서는 41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서울은 21세기 아시아의 에베소와 같습니다. 서울은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 최고의 도시입니다. 서울에는 세계 곳곳에 지방이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 없는 도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이 거대한 허영의 시장같이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속은 몹시 병들어 있는데 겉사람만 좋아 보이면 된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높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요? 성령이 누구시죠? 우리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회당을 드나들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회중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 즉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회당 밖으로 나와 회당과는 결별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란노가 당시 그곳에서 가르치던 철학자나 교육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크고 또는 학생들이 무서운 교사에게 붙인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란노가 헬라어로 티란노스인데 폭군, 전제군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전제정치를 나타내는 티러니가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별명이 살모사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한 대 맞으면 한쪽으로 튕겨나갈 정도였기에 그 수업 시간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수업 시간을 말할 때 수학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살모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두란노 소원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회당에서 안식일에만 가르쳤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콜레입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래 서원, 스콜레는 회의와 토론, 논쟁, 강연 등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다목적 공간을 이루는 단어였습니다. 배자 사본에 의하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오전 11시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는 상가도 철시하고 학교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특히 점심을 먹은 후에는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오전 1시, 즉 밤 1시보다 오후 1시에 더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특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낮에 낮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피어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2년간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2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이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섬긴 것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것은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섬기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겸손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겸손은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다, 굴욕적인 것을 참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했는데 겸손과 비천에 처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앞두고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또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일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시험에서 50문제 중에서 45문제를 맞추고서도 더 맞추지 못해서 운다면 공부에 관한 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50문제 중에서 15문제 맞추고서도 희죽희죽 웃고 나오고 다음번에 두세 문제라도 더 맞추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공부 말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여서 울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명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합니다. 관계, 즉 플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치밀하게 모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도 깨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자기처럼 살아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고위층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에베소에서 상권을 쥐고서 에베소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바울은 옥살이를 세 번 했습니다. 첫 옥살이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옥살이는 로마의 감옥에서 61년에서 63년까지 2~3년 동안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항소하여 로마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옥살이는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3~4년 정도 지난 후에 재투옥되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옥살이 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주후 61년 무렵 두 번째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도 에베소 교회에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극심한 율법주의의 문제나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당시의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 간의 질서 유지의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서신서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스콧이라는 학자는 헨델이 메시아를 꿇어앉아 작곡하였다면 바울은 꿇어앉아서 이 장엄한 서신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에베소의 세계 최고의 예배당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인 나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지와 또한 그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든 인간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함을 어떻게 필설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좋아했고 잔 칼뱅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이렇게 막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가장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카이스테로스 강 어귀에 있어서 경제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 온갖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경제가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속적 가치관이 집합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은 한강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한강변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고 그곳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 새가족에게 양화진을 소개하는 역사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한강을 중심 무대로 삼은 조선 왕조에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습니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습니다. 한양을 조선 왕조의 수부 머리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든 지체가 머리에 이르는 연결점이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가 인후 목구멍입니다. 조선 왕조의 물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삼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인데 그곳에서 생산된 각종 물자와 사람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화진은 조선 왕조의 인후와 같은 곳입니다. 과거의 양화진이 조선 왕조의 국방과 경제의 인후였다면 이제는 이 양화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인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이곳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에베소이거나 에베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더 큰 허영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허영은 참 찬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마르고 허무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의 시장 같은 에베소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했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한 교회인 우리 각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십시다. 또한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이정표들이 되십시다.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때 우리는 21세기의 성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구별된 사람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의 허영의 시장과 같은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더 큰 허영의 시장에서 사는 시장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늘 가꾸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 성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으로 가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